예, 오늘 저기 에페소서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에페소서에 대한 개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 서간의 수신자가 에페소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맞는가라는 겁니다. 에페소서라고 붙어 있지만, 근데 이제 오래되고 질이 좋은 필사본들에서는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사본들이죠. 원본은 없습니다. 뭐 어디가 원본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필사본들에는 인사말 첫머리에서 에페소라는 지명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간을 처음으로 에페소서라고 이제 부른 사람은 180년경에 리옹의 주교 이레네우스가 이제 이렇게 불렀다. 이제 거기서 기인해서 에페소서라는 제목이 붙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도 에페소서는 바오로의 서간집에 포함되기 전에 일종의 이제 가톨릭 서간 또는 회람 서간으로 여러 교회에서 폭넓게 읽힌 이제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주교님 담화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교황님 담화문? 그렇게 해서 그런 담화문이 나오면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나 한국 교회 같은 데서는 주교님 담화문이 나오면 각 본당에서 그 전부 다 이렇게 읽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회람하기도 하고 열람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그런 식의 일종의 편지였다. 옛날에는 담화문이 나오면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도 뭐 편지 아니라도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편지였죠. 사람 손으로 우체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어떤 한 사람이 그 서간을 들고 이 교회도 갖다 주고 저 교회도 갖다 주고 그만큼 같이 읽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가톨릭의 편지다. 그래서 가톨릭 서간이었는데 이제 에페소서 사도 바오로라는 이름을 붙고 이제 에페소서라는 이름도 나중에는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에페소서는 그 감옥 생활에 수인 생활에 대한 언급 때문에 빌립피 사랑,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으로 억중성으로 불린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3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민족 여러분을 위하여 수인이 된 나 바오로가 말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오로 자신이 직접 어떤 그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후대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저자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왜 바오로 서간이라고 하느냐, 이제 뭐 그 왜 그 사람은 자신을 자기 이름 따지 않고 왜 바오로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사람 사도의 이름을 따서 그 어떤 그 서간을 더 많이 읽히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옛날에 그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뭐 거짓말을 쓴 거네요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사람처럼 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의 어떤 권위를 높이는 방식, 그 당시에는 흔하게 쓰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에페소서는 시작 인사와 끝 인사, 그러니까 머릿말 1장 1절에서 2절, 맺음말 6장 21절에 24절, 둘 다 짧죠. 그 세 배하고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설법 가르침으로 일관하는 전반부 1장 3절에서 3장 21절은 그 하느님의 신비와 위협이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치와 화해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일체와 화해의 장소이다. 특별히 교회가 바로 그 일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제 교회를 강조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시대보다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바오로 후대의 시기로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활동을 할 때는 아직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정립이 안 됩니다. 선교를 한창 할 때니 뭐 정말 잘해봤자 좀 사는 사람의 좀 큰 집, 그러니까 뭐 가운데 이제 그 회랑이라 합니까? 좀 위험처에 그런 회랑 있는 그런 큰 집에 모여서 이제 겨우 이제 기도를 하고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장소를 아직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집이라고 아직은 부를 때 이제 바오로 사도의 시대는 이제 그 시대를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교회라고 부르신 유다인들의 회당처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생긴 시기, 그러니까 바울로 사도의 시대 때보다 조금 더 뒤에 이제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의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후대의 시기로 볼 수가 있다. 또 이어서 명령법의 공고로 된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2, 20절은 일치와 화해의 삶을 교회 안에서 이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지 또 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뭐 가톨릭 여러 교회 보내는 어떤 보편적인 서간의 모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에페소서가 바오로의 친서는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서간의 저자는 바오로 계열의 충실한 제자로서 이 바오로 사도의 사상을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또 로마서, 또 고린도서, 갈라티아서 그리고 콜로새서의 내용을 표현과 어휘를 달리해서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친서의 내용들을 이제 그 이제 후대 시대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에페소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와 위협이다. 이 말 자체도 되게 추상적이죠. 이제 좀 이제 어떤 그 영적인 깊이,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뭐 바오로 사도의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풀어가는 그런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 밑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는 교회의 어떤 심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심화가 되다 보니 추상적이 되고 조금 어려워지긴 하죠. 그래서 뭘 읽었는가 정신을 차리고 안 보시면 읽다 보면 뭘 읽었지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게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일치와 화해를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협에는 인종이나 성별의 차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바로 사도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에페소서 저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하면서도 종속적인 관계를 이제 세 가지 표상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몸과 건물과 부부의 표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제 뭐 교회 신학 가운데 교회론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 초창기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는 그 지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건물의 표현 방식도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것도 바울 사도의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주고 있습니다. 왜 바오로 계열 서간이라고 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부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게 합니다. 5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도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혼인의 신비로 교회와 그 어떤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구약의 그 아가서의 어떤 전형 나중에 그 아가서를 본따 오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가서를 해석을 하게 하죠.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해놓고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진짜 번외 같은 책인데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비유를 에페소서에서 만들고 있죠. 그러나 또 에페소서가 또 바오로의 다른 서간들과 크게 다른 점도 에페소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이런 비유들은 바오로 사도의 비슷한 점이고 다른 점은 첫째 이 서간은 이전에 그 바오로 서간들과는 달리 그 하느님의 위협을 논쟁의 언어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기도와 명상의 언어로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친저 서간들을 보면 바쁘죠. 뭐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성경화하고, 왜냐하면 개념이 잡히지 않고 삶이 잡히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바울사도 그걸 해결하기가 매번 바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할 겨를이 없는 거죠. 뭐 현상적인 문제만 다루더라도 정신이 없는데 앉아서 길게 기도하고 명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그런 초창기에서 그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그 작업을 또 이제 조금씩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페소서의 경우에 기도는 그 신학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 교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나 교회 영적인 가치에 앞선 그 사도들 노력 덕분에 그 성숙해진 모습으로 지금 그 당시의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울 사도의 발로 뛰어다니는 노력 덕분에 이제 후대의 교회 이제 사람들이, 후손들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자,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느님의 신비한 계획과 활동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와 개인들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청하는 기도로 이 서간의 중심 주제, 이건 이 에페소서의 어떤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4절 21절 보면,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서간에서 어떤 기도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친저서관 안에서는 없는 모습이죠. 둘째로, 이 에페소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진리와 거짓, 성과 악, 빛과 어둠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내는 어떤 우주적인 전투의 틀 안에 둡니다. 거대한 하나의 어떤 틀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당시의 그 세계관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의 삶이, 인간의 구체적인 그런 개개인의 삶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이 우주적인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에페소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무기인 하느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에게 맞서서 용감히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6장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세계, 로마 제국 세계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일종의 교리가 아니라 교리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 에페소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배경에는 이런 악의 세력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입어서 그런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악과 어둠의 편에 서 있는 영적 세력들은 하늘을 다스리는 주체들인데, 이제 옛날에 이방인들이 떠받들던 해, 달, 별 등 천체를 비롯해서 물질적인 우주와 그리스도 이전의 종교 세계를 지배하던 통치 세력, 특히 뭐 또 유다교 율법과 그 체제 수호자들, 통칭해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죠. 지금 당시의 세계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잘 안 와닿는 거죠. 이상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그 뒤에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의 배경이 있다. 그런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적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3장 10절을 보면 또,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좀 묘한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의 그런 세계관이 이 서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과도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많죠.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다신론적인 세계관이 구약 성경 안에 막 들어와 있죠. 뭐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 아들들이 내려와서 뭐 인간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애를 낳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처음 읽어보신 분들은, 아니 하느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아들들 복수는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라고 막 질문도 하시고, 그런 이교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이제 그 성서 안으로,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이 성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저자들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해신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바로 정립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유해신 개념은 사실 바빌론 유배 때 가서야 정립이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다신 사상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을 믿고 살았던 거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느님인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다신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창세기나 그런 어떤 모세오경 책들 중간중간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에페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지역의 어떤 세계관이 에페소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막 이 악의 세력은 뭔가, 이건 악마의 세력, 뭐 교리적인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당시의 세계관이 현재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종교적 실체를 이처럼 우주적 실체로 상징화하는 것이 이제 옛날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제 낯설지 않았다. 지금 보면 이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에페소서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고린토서나 로마서는 생동감이 있죠. 근데 이런 개론서라 할까요? 이런 뭔가 아우르는 책, 이런 서간들은 사실은 봐도 뭘 봤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지나가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 아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보화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묵상할 거리들을 또 이제 찾아낼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에페소서는 제끼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